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변혁. 우리 속담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그 속담이 하나 있어요. 사전적인 뜻은 서로 이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때 이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물과 밥을 비벼먹는 것을 비빔밥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음식 중 하나 아닙니까? 굉장히 맛있거든요. 비빔밥 그러면 사실 이게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속담은 이 음식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실은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때문에 거기서 뭐 이 그나물의 그 밥 그러면은 거기서 거기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거기 그런 의미로 사실은 우리 시대에는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거기서 거기 뭐 끼리끼리 어울린다, 유유상종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요즘 TV 뉴스를 보거나 뭐 이런 시사 프로를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꼬는 표현으로 이 속담이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정당 정치를 하면서 개혁 개혁 뭐 개혁 맨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했으니까 개혁을 부르짖는다고요. 그래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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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프레이즈로 그렇게 내걸기도 하고 정당명을 바꾸기도 해요. 뭐 우리나라 같이 정당명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당명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이게 미국처럼 그냥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렇게 두 당이 그냥 계속 쭉 갔으면 좋겠어. 서로 견제하면서 뭐 대통령도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그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당명이 계속 바뀌어요.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정당명이 계속 바꾸기도 합니다. 뭐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그 정당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경우에 이거는 그냥 한낱 구호라는 거예요.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탁 눌러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국민들은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변혁과 개혁이란 말이 있어요. 변혁과 개혁 비슷한 말이지만, 이 변혁이란 말의 영어 단어는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개혁이라는 말은 리포메이션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뒤에 포메이션은 똑같아요. 폼이라는 건 뭐냐면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똑같이 포메이션이라는 이 전미를 쓰고 있지만, 이 트랜스라는 건 여러분, 이 트랜스퍼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트랜스가 붙는 거는 좌관 트랜스가 앞에 이 접두로 붙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걸 트랜스라 그래요. 이렇게 옮겨지는 거.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 모양을 말이죠.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를 그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개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원래 형태가 있어요. 폼이 있어요. 폼이 있는데 그건 리폼하는 거예요. 조금 수정하는 거예요. 좀 고치는 거예요. 이게 리포메이션이에요. 예,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이 개신교에 대해 리폼이라는 단어를 써요. 리폼. 잘못된 거를 리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인데, 정치인들의 개혁이 한낱 구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이 사람이 안 바뀌면 그거는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리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바뀌면. 사람이 완전히 바꿔야지만 사실은 리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뀌고, 그러니까 사람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되어야지만, 사람이 변혁이라는 게 되어야지만 리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변혁이 안 되면 절대 리폼은 될 수가 없어요. 리폼 스스로 리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그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 밥이에요.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계속 바뀌고 물론 조금씩 발전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이게 변화가 없이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이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이 개신교 그러면은 요즘은 하도 이상한 나쁜 말들이 나오니까 개신교 그러면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개신교가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원래는 이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개신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잘못된 것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을 근본으로 한 교회라는 의미로 개신교라 그래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원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사였어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에 보면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수녀님 계시잖아요. 여자분은 수녀님이라 그러고 남자분은 수사라 그래요. 수사라 그러는데 이 수도사죠, 수도사. 이 수도사였어요, 루터가.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벗어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지적했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교황에게 루터는 파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루터는 더 이상 로마 교회의 교인이 아닌 거예요. 파문당했어요.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루터는 이 30대 중반 파문당하면서부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루터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수도사잖아요. 결혼하고 싶어서 그 실제로 저기 수녀님이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욕에 못 이겨서 그렇게 로마 교회를 나가서 종교개혁 뭐 이란 이름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위배되는 모습들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자,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교인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로마 교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리포메이션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프랑스의 칼빈이라고도 하고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이 깔뱅 역시 11살 때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기 위해 당시에는 그냥 교회 그러면 다 로마 카톨릭 교회였으니 이 11살 때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로부터 성직록이라는 걸 받은 사람이에요. 성직록이 뭐냐면 장학금이에요, 장학금.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칼빈의 아버지가 칼빈은 성직자가 돼야 되겠다, 신부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의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 성직록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칼빈이 19살 때 그의 아버지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돼요. 파문당하게 되고 2년 뒤에는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은 24살 때부터 개혁주의 신학의 저술 활동, 이 글을 쓰기, 글 쓰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24살 때부터 이 저술 활동을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26살 때는 개혁주의 신학을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완성해요. 몇 살 때? 26살 때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완성했는데 저도 갖고 있는데 이만한 책인데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신학을 그냥 집대성한 거나 마찬가지. 지금 26살 때 칼빈이 만든 쓴 이 기독교 강요가 지금 모든 신학생들과 모든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기본으로 삼고 있는 책이에요. 그걸 26살 때 완성을 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 루터와 칼빈이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교인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하면서부터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카톨릭 교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파문당해서 어떻게 돼요? 트랜스한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변혁이 되고 그들이 변혁된 그들이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어떤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아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삶. 지금 내 이런 삶이 아니라 더 새로운 삶을 살기를 누구나 소망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변혁이 없으면 그에게는 새로운 변화, 즉 개혁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인생 변혁 오늘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인데 인생 변혁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놀라운 변혁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중이 아닌 주인공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군중이 아닌 주인공이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여리고에서 길을 떠나셨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9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 한 이 고도 차이는 여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한 800m 고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 곳 차이가 한 1000m 정도 되기 때문에 여리고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길을 떠나셨어요.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자, 예수님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에 공생애를 보내셨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등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크게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로 또는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있었던, 어쩌면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일주일여 시간 뒤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돌아올 확률은 없었죠. 자, 그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떠나 나오실 때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자, 본문 29절에 무리라는 단어 있죠. 무리, 무리, 군중이에요, 군중. 자, 무리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567회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도 나오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이 표현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 무리, 군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무리와 군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군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군중들 틈에는 항상 믿음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 하나 알려지지 않는 군중으로만, 성경 속에 무리라는 이름으로만 쳐졌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주인공들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냥 리포메이션 정도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변혁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이런 내용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옷이 고아로 살았어요. 4-5살 때부터 고아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이게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늘 위축돼 있었어요. 위축됐고 자신감도 없고 소극적으로 살고,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와도 누가 하나 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있죠, 애들이 막 울면은 엄마 그러고 가면은 누가, 엄마가 가서 누가 그랬어 막 이런 거라도 해줘야 애가 기가 살잖아요.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리고 뭐 성장기 때부터 그 누구에게도 저는 주목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 특별한 능력이나 잘하는 것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성격이 활달해서 여기저기 뭐 제가 잘 어울리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렇지도 못했어요. 그게 저의 성장기, 그냥 어릴 때 모습이에요. 요즘 친구들 사이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인싸와 아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인사이더하고 아웃사이더. 인싸는 인사이더 줄임말이잖아요. 그 어떤 그룹이나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조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인싸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아싸는 뭐예요? 아웃사이더의 그 줄임말로, 이 조직의 구성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겉으로만 그냥 아웃사이더에 머무는 거예요. 늘 그냥 겉으로만 도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요. 당연히 아싸는 그 그룹과 조직에서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표현이면 핵인싸가 있어요. 핵인싸하고 뭐 개아싸가 있어요. 개아싸. 별걸 다 만들어내요. 핵인싸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인싸들 중에서 더 적극적이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핵인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영향력, 그 사람만 있으면 참 좋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개아싸는 뭐예요? 아싸는 겉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싸들 중에서 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을 개아싸다, 이렇게 또 얘기한다 그래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있는데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야말로 성장기를 정말 개아싸로 보낸 것 같아요.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다가 19살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19살에 우리 그 강해보다 내가 교회를 늦게 다닌 거야. 강해가 아유 지금 열심히 다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19살에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제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19살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좋고 행복한 때가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는 횟수가 늘어요. 그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고 교회 일이라 그러면 안 시켜줄까 봐 걱정이야. 시켜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일이라 그러면 확 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켜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어떤 날은 그 제가 맡은 일도 많았는데 중창단 이런 거 뽑잖아요. 중창단 같은 거 뽑는데 그 중창단이 활동할 때마다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난 노래를 못하니까 잘 안 뽑아주잖아요. 중창단은 좀 노래 잘하는 사람만 뽑아주잖아요. 어느 날 중창단을 이렇게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창단 모집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이게 이 중창단이 뭐 하는 주일날 그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복도마다 돌아가다니면서 찬양을 아주 화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찬양을 불러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들이 다들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 새벽에 아침에 연습을 하고 그 새벽에 가서 봉사하고 오자 이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어떻게 그 중창단원을 뽑았냐면 새벽 6시 반까지 오는 사람을 중창단원으로 이제 합격시킨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고 교회는 서울이었어요. 제가 새벽 6시 반까지 간 거예요. 중창단 하려고. 그래서 뽑혔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와서 저 혼자만 중창단이 됐어요. 저 혼자만 된 거예요. 저 혼자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하고 팀장님하고 둘이 앉아있더라고.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 6시 반에 모이는 거 다시 없어지고 낮에 모이는 걸로 다시 바꾸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뭐 일이 교회 일이 있다면 그냥 적극적으로 간 거예요. 무조건 한 거예요. 그랬더니 평생을 제가 아싸로 살았잖아요. 그것도 개아싸로 살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만큼 딴 데 가서는 잘 모르겠어.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딴 데 가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제가 아싼 거야. 교회는 왜 해주면 고맙잖아요. 열심히 나와주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만 했는데 잘하진 못해요. 잘하진 못하는데 교회 가기만 했는데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핵인싸가 나중에 돼. 너 없으면 안 된다. 이러는 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싸와 아싸의 기준점이 있어요. 인싸와 아싸가 되는 구분점, 기준점이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다른 거 아니에요. 능력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런 것 이건 둘째인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그룹과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의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인싸가 되느냐 아싸가 되느냐가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릴 때 성격이 뭐 어디 갑니까? 제가 내성적이고 수줍음 잘 타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았어요.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아싸와 인싸로 존재감이 커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싸와 아싸는 존재감에 대한 얘기하는 건데 존재감이 좀 커졌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싸가 되잖아요. 이거 좀 오늘 은어를 좀 많이 써서 정말 죄송한데 그래 이해는 되죠. 이해는 잘 되죠. 인싸,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인싸가 되잖아요.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냥 겉으로만 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기만 하고 늘 교회 변두리에만 있으면 영적인 어떤 체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간증할 거리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체험도 생기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경험하고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같은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군중과 무리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강사로 세워지는 사람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예전에는 아싸였어요. 아싸. 근데 어느 때부터 영적인 인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나와서 축복의 간증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가복음 10장에도 소개되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그냥 바디메오 누구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바디메오 이게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야. 바디메오, 이게 그냥 이름인 거예요. 여기 필리핀에 여기 지금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필리핀 인구가? 위키백과에 보면 한 1억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1억 3천만 명이다, 1억 4천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생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막 계속 낳는데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급한 거야.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애들 뭐 이름 짓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출생신고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급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불려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냥 하루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름조차도 없었던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랍비 같은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회에서 나름 성공한 부자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뭐로 불려져요? 무리, 군중, 그걸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지만 그 사람들은 무리와 군중으로만 불려주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는 군중이 아닌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혁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절박한 기도자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절박한 기도자가 되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죠. 대부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지금의 불완전한 현실을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 바라지만 다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인싸와 아싸의 기준점은 적극성이라고 했어요. 누가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감이 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군중에 머물기도 하고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코스타 가서 우리 강예가 조장이었는데 강예는 우리 청소년부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싸였어. 그치? 근데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보니까 강예 중심으로 애들이 모이더라. 왜 그래? 한 대 맞을까 봐. 안 모이면, 야, 조장이니까, 야, 빨리 와. 빨리 와. 조장이니까 내가 애들 잘 챙겨.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잘 챙기니까. 야, 빨리 와. 빨리 와. 이러다 보니까 강예 중심으로 애들이 막 이렇게, 작은 송사리 떼처럼 다 모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조장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임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그룹에서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바래요. 그런데 아까 적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변혁의 기준점이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정말 간절한가? 정말 절박한가? 그것에 따라서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는 시작되기도 하는 겁니다. 1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그렇게 시간만 똑같이 지나는데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없어요. 필리핀에 온 대부분 사람들은 학생들이건 성인들이건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에 얼마나 절박한가에 따라서 실력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살면서 영어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어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절박한 사람이 나는 지금 딴 일이 바빠. 그래서 영어에 대해 절박하지 않, 그 사람은 늘지 않아요. 자녀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사업하려는 분들에게도 재정적인 넉넉함은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일에 대한 절박한 사람은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와, 사업해서 돈 벌어야 돼. 내 아이들 여기서 키워야 되고 돈 벌어야 돼. 이런 분들은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날이 이렇게 더운데 늘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절박함을 갖고 있으면 그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보면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며 평생을 살아봤던 두 사람의 거지는 똑같이 맹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디메오는 디메오 아들이란 뜻이라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맹인 거지는 바디메오와 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마가복음에는 아예 그냥 바디메오만 나와요. 아예. 아예 받으면 다른 거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의 맹인 거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디메오와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구걸이었었고, 아들이 태어난 아들도 역시 맹인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살아왔던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숙명이었어요. 당시에 2000년 전에 무슨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있고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냥 숙명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는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만 써 있고 또 다른 거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만을 보면 한 사람의 거지였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두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구걸로 생계를 이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숙명, 그것을 그의 숙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구걸하면서 하루를 넘기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냥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바디메오는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단지 정신은 멀쩡해요. 그런데 단지 맹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지로 살아야 되고 평생을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것을 이 젊은 바디메오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방법,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수년 전부터 팔레스틴 일대에 퍼져 있었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로 하시는데 그분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잠깐 들려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물만 드시고 잠깐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여리고 성을 막 떠나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는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앞을 지나쳐 가시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됐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군중 중에 비천한 거지 이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진짜 절박한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장애물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렇게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 그걸 신경 안 써요. 절박한 사람은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절박함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잠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조용한 사람하고 부르짖는 사람하고 이거는 기도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온도가 다른 거예요.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간절한 만큼 절박한 만큼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온 마음이 뭐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찾는 것을 말아요. 왜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왜 공부를 못할까? 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인생에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결국 절박함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박함 반드시 변화돼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남아프리카의 성자이며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좋은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기셨지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와 바디메오의 차이는 뭐의 차이예요? 그들은 똑똑했어요? 돈도 많이 가졌어요? 온몸이 멀쩡해요? 그런데 바디메오와의 차이는 뭐예요? 절박함의 차이예요. 무리는 예수님이라는 유명인 옆에 있는 것으로 우쭐대 뿐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절박한 기도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라는 영적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서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입니다.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주목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은 극성스러운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지만 그의 절박한 모든 장애물을 다 뚫고 넘어갔어요. 절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정말 절박하다면, 정말 간절하다면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 가능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곳에 있었던 무리는 비천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구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기도자 바디메오에게 주목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는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검사차, 이 건강 검사차 잠시 한국에 다녀왔어요. 검사하고 뭐 십수년을 알고 지내던 우리 집사님 가정과 잠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이 가정과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십수년 전에 그분을 알았는데 남편이요, 이 부인 따라서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인을 너무 좋아해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부인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형식적인 교인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첫째 딸이 이 대학 입시를 2년 앞둔 시점에 그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나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랬대. 누가 나를 위해서? 얘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해 주실 거예요? 이 딸은 자기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맨날 공부를 하거든요. 엄마는 딸이 공부할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엄마예요. 여기 우리 교회도 잠깐 오셨었죠, 한번. 새벽 2시든 3시든 그 옆에서 함께 깨어서 성경을 읽던 엄마, 그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를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애가 공부할 때 애 피곤하고 힘들까 봐 옆에서 그냥 성경만 읽던 그 엄마예요, 그 엄마. 그러니 믿음이 없던 아빠가 하는 수 없이 엄마는 매일 새벽 2시, 3시까지 딸이 깨어있을 동안 똑같이 깨어있으니까 그 옆에서 그냥 바로 옆에 앉아서 성경 읽고 있으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럼 아빠가 새벽에 기도할게 한 게 믿음도 없는 이 사람이 기도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생전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던 분이에요. 아빠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새벽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 세 번, 사도신경 세 번, 이게 기도예요. 주기도문 세 번, 사도신경 세 번 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6개월을 했대요. 기도를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떠듬떠듬 이제 딸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다 그래요. 근데 뭐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렇게 2년이 흘러서 딸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2년 기도한 이후에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문이 조금씩 열리더랍니다. 이게 뭔가 조짐이 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을 하나도 못 벌었는데 뭔가 조짐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새벽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 부인 집사님 말로는 남편이 지난 20년 동안 집에 돈을 한번 제대로 가져와 본 적이 없더래요. 돈 한번 가져온 적이 없고 저는 그 집사님이 워낙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집사님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통장에 돈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부인이 카드로는 그들 대출받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카드로 대출받아서 쓰고 아이들은 학원에 보낸 적이 없고요. 그냥 집에서만 공부시키는 거예요. 학원 보낼 돈이 없어요. 그냥 지금 집에서만 공부해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빚으로 겨우겨우 집안 살림을 계속 꾸려왔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빚이 없었던 적이 없어 계속해서 빚은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그 2년 사이에 남편이 먼저 바뀌었어요. 남편이 뭔가 바뀌었어요. 교회 일이라면 이분이요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교회, 이분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 더 많아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이라면 막 교회 청소할 사람 그러면 달려가서 교회 청소하세요. 토요일마다 청소하시고. 그리고 이 설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가, 거기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설거지가 엄청 많아요. 설거지 할 사람 또 앞장 가서 다 설거지 다 하세요. 사회 나가면 이거 다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분인데, 뭐 교회 가면 그렇게 하세요. 새벽 기도로 그렇게 3년째 계속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는 새벽 기도 3년을 매일 빠지지 않고 뭐 2시간, 3시간 자도 피곤해도 새벽 기도 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러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할 정도까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었어요. 체험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6개월 전쯤에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기도한 지 2년 반 된 거죠. 6개월 전쯤에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법인 사업체 하나 만들고 싶은데 법인명을 하나 지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름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그런데 그 법인 사업체를 새로 만든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됐대요. 그동안 묶여있던 빚들이 청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들이 청산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빚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 집사님도, 이 남자분도 신기하대요. 원래 그 수수료를 1%만 받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뭐 천만 원을 받아야 될 거를, 이 사업자에서 1%면 천만 원이었는데 천만 원을 받아야 될 걸 그 저희 클라이언트가 한 2-3천만 원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2-3천만 원 그냥 준대요. 이게 계약에도 없던 건데 그냥 막 주기 시작하는 거야. 뭐 자기도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통장에 돈이 쌓여지기 시작한대요. 곧 이제 이분이, 내가 이제 새를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을 새로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거를 기도해 달라고 몇 개월 전에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났는데 계약을 했대요. 집 계약을 했는데 전세가 아니라 집을 사기로 했대요. 7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샀어요. 그 사이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7억 5천만 원짜리를 말주고 48평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했대요. 12월 말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서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겨우 살던 분이 3년간 새벽기도 뒤에 엄청난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분이 돈이 얼마 벌었다는 게 아니라 이분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전엔 자신이 뭘 해보려고 했다면 이젠 철저하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분 얼굴을 보니까, 이분이요 원래는 얼굴이 확 남자답게 생겼어요. 좀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한번 인상 쓰면 되게 무서운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남자분이 천사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교회 다니던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던 분이 지금은 절박한 기도자가 됐고 주님께 주목받는 기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20년 내내 실패와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던 분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가장이 되고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이 기도를 시작한 3년 사이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이 몇 년 사이에 인생 전체가 완전히 변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변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지만 각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가정과 인생의 놀라운 변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우리 나눴죠? 읽겠습니다. 시작! 군중이 아닌 주인공이 되라, 절박한 기도자가 되라, 주님께 주목받는 자가 되라. 군중이 아닌 뭐가 되라? 주인공. 그 다음에 절박한 기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 주목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